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인데요.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7장 조금 길지만 저희가 3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 녹음을 위해서 저는 계속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차례에 계속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기까지 여기 앉아 있겠느냐? 우리가 말하기를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부분에 이르매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 곧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족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이 나병 환자 끝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이에 그들이 가서 도시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고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모든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를 세우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마리아 성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에서 읽은 이 본문은 시대적 배경이 이제 분열 왕국, 소위 우리가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이켜 보시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렇게 태동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지요. 그래서 이집트에 빠져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했을 때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의 신약 헬라어 이름이 예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땅들이 정복되고, 물론 이제 다 정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복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조금 불만 볼멘 소리를 하게 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하니까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주신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다음에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와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유례 없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가 지금 통일 왕국 보통 이제 분열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120년이 지속되는데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이 이제 그렇게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들 때에서 이제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열 왕국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북한 나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이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7장의 이 본문은 분열 왕국이 어느 정도 진행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때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여호람이라는 그 왕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대언자 활동하는 대언자는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 열왕기나 역대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 왕과 함께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 대언자가 누군지 이것을 좀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좀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북이스라엘에 통치하는 왕은 여호람이고 그 당시에 그곳에서 활동하는 대언자는 엘리사 대언자였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 대언자였다. 이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평안한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솔로몬 시대에는 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 떨고 이랬지만 이제 왕국이 분열되면서 또 그 통치하는 왕들 중에서 경건한 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경건하지 않은 왕들이 사악한 왕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자꾸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제 그러한 채찍으로 이제 사용되는 국가가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그 오늘 읽은 7장 바로 전에 있는 6장의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일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자기의 온 군대를 모으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인 시리아의 왕인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온 군대를 모으고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가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지금 시리아보다 열세에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위했을 때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시를 완전히 포위하고,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보면 좋겠죠. 예전에 그 성을 이렇게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밖으로 이 백성들이 나갈 수가 없는 상태니까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성 안에 비축된 그러한 식량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적이 그거 포위를 해제할 때까지. 그런데 적들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해 놓고 안에서 굶어서 항복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전역에 이제 큰 기근이 들면서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더 고통받는 것은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마침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개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개에 팔리더라.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도량형, 이제 돌의 단위나 뭐 이런 무게의 단위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현대 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우리가 측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비상식적으로 대단히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은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물가가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2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갈 때한 여인이 그에게 외쳐 이르되 오내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 당시에 왕은 재판관의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나가서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표적인 예를 솔로몬의 그 예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아기 이렇게 들고 와서 칼로 반 자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어떤 송사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때에도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자기의 어떤 참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이래가지고 지금 왕에게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디에서 나는 것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하면서 야 지금 하늘이 지금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적들이 주위에서 공격에 둘러싸고 있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굶주리는 건데 내가 왕이라 한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뭐더 이상 할게 있겠냐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28절에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뭐가 또 힘든 게또 뭐가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28절 중간에 보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다른 여자와 같이 온 상황인 것 같아요. 두 여자가 그러니까 왔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내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 그를 먹고 내 아들은 내일은 내 아들을 먹으리라 하매 이에 우리가 내 아들을 삶아 먹었나이다. 다음 날 내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그를 먹으리라 하나 그녀가 자기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단히 경건한 책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종교의 경전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아, 이 안에는 참 좋은 얘기, 참 좋은 얘기만 이렇게 많이 써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책이고, 심지어 무슨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간통하는 이야기 뭐 해서 별하별 이야기가 지금 이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이 본성, 인간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라고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참 굶주렸는지. 자기가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그것도 엄마가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지금 옆집 아줌마와 지금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 실제로 자기 아들은 먼저 잡아먹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게 이제 식인 풍습이 이제 고대서부터 여러 나라들에 있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식인을 하는 풍습이 이제 있었지만, 지금 사실 정상적인 어떤 이성을 가진 그런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다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신 분들이 많고, 또 아직 자녀가 어린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정말 밤잠을 못 자가면서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아이가 참 하품을 해도 참 너무 기쁘고, 트림을 해도 기쁘고, 참 얼마나 참 그렇게 금지옥엽 키웠습니까? 그런 아이를 정말 우리가 길거리에서 딱 잃어버렸다 생각할 때도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정말 온이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심정인 그런 건데, 그런데 하물며 지금 그런 아이를 지금 엄마의 손으로 그런 아이를 잡아먹었다. 이런 지금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일 수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극한의 상황에 가면은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 속에도, 모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러한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본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이 참이 백성을 참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리고 또잘 이렇게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는 왕으로서 마음이 너무 참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옷을 찢는 행위는 대단히 정말로 그 아주 비참함을 표현하는, 비통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이르되 이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때 이 왕이 사실 경건한 왕 같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경건한 왕 같았으면, 사실 이 상황까지 오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겠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참 무릎 꿇고 온 백성에게 정말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 먹을 것도 없었겠지만 참 어쨌든 금식을 선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자. 나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빌자. 이렇게 했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그렇게 경건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열왕기하 3장에 보시면, 몇장 앞으로 넘겨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이전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지금 이 왕위에 지금 올라있는 이 여호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악명 높은지 아시죠? 그 아합의 아들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형상을 제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그 죄들에 집착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여호람 왕이 참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악한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대단히 사악한 왕에 속하는 그런 이제 뭐 왕이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엘리사 시대에 이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그 앞장에 이제 나중에 살펴보시면 이 왕이 많은 도움을 받고 적국으로부터 침략당할 그런 많은 기회들을 면제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금 이러한 모든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책임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가 곤란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뜻하는 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일수록 아, 인생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계획, 이 계획과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이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어려움이 올때 상대방, 어떤 다른 사람, 환경,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탓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참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분께서 어찌 다른 모든 것은 아끼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한 채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뾰루퉁해지고 뚱해진 채 까칠해진 채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자녀 키워볼 때 누가 제일 이쁘시던가요? 부모가 혼냈을 때뚱 하고 그리고 참 열흘, 20일, 1년이 돼도 말을 안 하는 애가 이쁘시던가요? 아니면은 정말 내가 걔를 사랑해서 혼냈을 때 걔가 정말 그 당시에는 아파서 울지만 바로 와서 안기는 그런 애가 이쁘던가요? 저희 중에는 우리 지현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현이가 참 좋은 것은 참 혼내면 그 당시에는 막 벌벌 떨고 울고 막 원망하는 눈빛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럼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안기면서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아빠한테 이렇게 안기고 금방 명랑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여러 번을 봤습니다. 그게 부모로서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걔를 미워서 때렸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버릇이 나빠질 것 같으니까 잘 되라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악마야 이래가면서 이래가면서 뚱해 있다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그냥 아빠하고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이러고 있다면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그 아이를 향해서 참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제 성격이 저는 지현이 같지를 못하고 저는 조금 혼나면은 좀 그게 오래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참그 마음이 풀리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또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의 나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지현이가 그렇게 참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마음도 똑같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조금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힘듭니다. 왜 안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우리 다 힘들어요. 그런 기간에는 정말 참 터널의 끝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에 우리 마음을 다시 좀 돌려서 하나님 앞에 조금 명랑할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너무 귀한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인생에 종종 닥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명랑하려고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 대언자에게 돌리고서 그리고서 지금 엘리사를 체포해 와라 이러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장의 1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자, 이 표현은 또 우리가 아까 그 뭐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개 팔리고 뭐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개 팔리고 이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고물가라면 지금 여기에서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그 물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운돼서 평상시로 돌아온다는, 어쩌면 평상시보다 더 싸게 팔린다는 뭐 그러한 지금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절에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열어서 그래서 뭔가를 그냥 비오듯이 쏟아 부어주신다고 해도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지금 엘리사 대언자의 말을 믿지 못하면서 이것을 비꼬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네가 직접 눈으로 보겠지만 그 혜택은 너가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읽은 이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저주로 취급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그러한 저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어디 뭐 어디가 그냥 조금 아픈 그런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죄의 속성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죄 또한 이게 이 이제 전염성이 있지요. 죄라는 것이. 그리고 이 죄가 인간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 없지요. 그렇듯이 이 나병도 강한 그 전염성 때문에 이 도시 밖에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았어야 했고,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어도 이 사람들은 격리된 채 장례를 치르고 묻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성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레위인이라 하더라도 성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이러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성직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성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그러한 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나병 환자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과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저주받은 채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된 채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네 사람과 똑같은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대조해서 보는 그런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과 대단히 유사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도 기근이 전반적으로 기근이 든 상황이니까 그곳에도 먹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네 사람이 상의를 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러면서 야, 우리가 도시에 지금 사마리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사마리아 도시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도 그 도시 안에도 기근이 있지 않냐? 그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것이죠. 사마리아 군대에게 항복을 해보자.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죽을 거 그냥 죽으면 끝 아니겠냐. 그러나 어쨌든 가장 그래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방법 중에서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시리아 군대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시리아 진영으로 이 사람들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가보았더니 시리아 군대가 그 진영은 그대로 놔둔 채 사람들만 싹 비워진 그런 마치 휴거당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은 어떻게 된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겁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한 대단한 그 원병들이 지금 엄청난 그 원병들이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의 물건을 챙길 새도 없이 그냥 도망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아까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일 이맘때 이 모든 이 굶주리는 문제가 싹 해결될 거다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하나님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밤에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우리가 속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자기 눈들을 의심하면서 대단히 우왕좌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참 있어도 적들이 개미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 않고 이러니까 아 이게 도망간 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에서 막 먹고 막 자기들이 그동안 못 먹었던 거를 배가 터지게 먹고 그리고 막 좋은 물건들은 갖다 숨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엄청나게 즐길 것을 막 그동안 못했던 것을 막 이제 즐긴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자기 배가 일단 딱 부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동족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다 가질 수도 없는 문제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지금 참 동틀 때까지 이것을 우리 동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럼 우린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혹시라도 동틀 때이 도망갔던 시리아 사람들이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럼 어떻게 하겠냐?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건 정말 이것은 사람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성문에 가서 이 사실들을 고했고, 그래서 왕이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보내보니까 진짜 맞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이 것들을 이제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17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죠. 백성이 나가서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을 노략하니라. 이에 주의 말씀과 같이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니라. 정말로 이런 일이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왕이 손으로 자기를 부축하던 그 귀족을 임명하여 성문에 책무를 맡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그때 그 귀족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즉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라. 이건 이제 아까 했던 그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20절에 그 일이 그에게 그대로 임하였으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가 죽었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복음과 대단히 유사점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네 명의 나병 환자는 구원받지 못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모두, 인간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시리아 진영에 갔을 때 놀라운 구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사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진영에 간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 구원,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 고행했습니까? 여러분이 계룡산 들어가서 20년 도 닦았습니까? 네. 뭐 선행을 그렇게 하나님 받으실 만큼 그렇게 많이 쌓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것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께 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은혜로, 그야말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여기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권을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는 good tid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이제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좀 펴보시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신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목자들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침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지금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 이게 이제 그 타이딩입니다. 이게 지금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우리 가스펠송 할때그 가스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good spell, 그래서 그게 지금 좋은 소식이라는 그 이야기하고 지금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네 명의 나병 환자가 발견한 것은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기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해주셔서 우리가 이젠 죽지 않아도 되고 살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구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뭐였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절망했습니다. 우린 죽는구나. 우린 이제 죽는구나. 만약에 지금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쨌든 끝까지 살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먼저 절망했습니다. 이젠 죽는구나. 죄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절망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내가 이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성당의 그 계단을 수십 개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하는 그러한 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어떤 절망,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절망을 먼저 느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 이러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입니다. 인생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절망한 이후에 뭘 결단했냐면, 지금 4절의 끝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절망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조치는 항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려는 그 모든 노력,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 두손두발다 들고 하나님께 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고 오는 그 항복이 있을 때 사람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사마리아 성에 네 명의 나병 환자보다 내가 나은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상황 또는 그들보다 상황이 더 나쁘다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항복할 마음을 가지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머리로 다 알고 있어도, 그렇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가족의 식구가 누가 믿어서, 그래서 머리로는 그 모든 것들,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동,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가니까 사람들이 나병이 너무 무서워서 모든 것을 놓고 다 도망간 것이 아니지요.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발견한 것은 구원 이후에 오는 풍성함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장 이 허기진 것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 귀중한 것들을 탈취해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감춰둡니다. 그렇죠? 구원은 풍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얻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생명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구원은 받았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그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그것을 나에게는 조금 더디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록 3장 20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먹게 됩니다. 만찬은 풍성한 식탁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아 이제 끝났네. 인생의 최대 목표는 구원이네. 개인의 구원이네. 그렇죠? 성경의 전체 주제는 개인의 구원이네. 이러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 받은 그 구원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알린 이 복된, 기쁜, 이 좋은 소식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4,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구원받은 것이 명확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부여하시는 책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구원받고 건진받고 허기진 것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알리는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실 마련해 놓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네 사람의 나병 환자와 정확히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들이 날이 새기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우리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화가 어떤 화가 이 말이니 이렇게 구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 즉시로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성문에 가서 전했을 때 왕도 의심했고 사람들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엘리사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 왕의 고귀한 신하 한 사람이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위에 선포하게 될 때 전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이것을 기쁘게 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심하고 마지막까지 의심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의 이 최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왕의 이 고귀한 신하와 같은 운명, 결국은 구원의 그 좋은 것들을 마지막에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은 인지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은 영원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신자들의 종말을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비웃고 그것을 인간이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비웃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은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자신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 그것을 멸시하고 어떻게 그런 것으로 사람이 구원받냐?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이 모든 인간에게 정말 좋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은혜로 주신다고 하는데 그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하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착한 일을 해야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악하게 산 사람이 단지 죽는 순간에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다고 그 사람 천국 가고 평생 동안 착하게 산 사람이 단지 예수님 안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옥 가고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존재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대다수가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구원받으신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이 네 명의 사마리아의 성에 앉아 있었던 성 어귀에 앉아 있었던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직도 이러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오늘 말씀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내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는 나병 환자와 같았는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죽을 것인데 그런데 그 절망을 내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만이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항복하고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서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아가고 그 믿는 마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